그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또 유명한 교회죠. 우리 다른 또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도 많이 인용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현대교회와 가장 닮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렇게 우리 현대교회에 많이 비유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 중에 또 유일한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조차도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교회조차도 흰옷 입고 주님을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일말의 어떤 칭찬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뭔가 산업이 활발했어요. 예를 들면 옷감을 만드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고급 옷감을 제작했기 때문에 색상이 또 화려한 그런 옷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가 아주 활발했고요. 그러면 그 예나 지금이나 통화의 그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지만 이제 금이죠, 금. 금이 아주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산업이 많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나는 어떤 특수 약재 때문에 이 눈약이, 안약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부요한 그런 그 삶을 대체적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셨던 빌라델비아 그리고 사데라는 도시에 AD 17년에 지진이 강타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이 두 도시가 입었을 때 로마 황제가 도와주어서 이제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큰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가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그 부유했던 라오디게아의 그 재정적인 또는 금전적인 현황이 나중에 살필 이 주님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니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법은 없죠. 그 도시에도 약점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수원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데니즐리라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데니즐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그 미네랄 성분이 많은 그러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돌 파이프를 이용해서 라오디게아로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뜨거웠던 물이 뜨거우면은 냄새가 이제 좀 덜 나는데 이게 흘러 10km를 흘러오면서 식으면은 이제 라오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미지근할 때 그 물을 마시면은 그 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물에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자부했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그 묘사가 있죠.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멘이신 분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멘이신 분이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이제 65장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진리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타락해서 무너졌지만 망가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새 창조의 역사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주님, 아멘으로서의 예수님은 바로 첫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에 응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잠깐 건너뛰고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도 첫 창조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새 창조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묘사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이런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중간에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제 새 창조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제 주관하시죠. 또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서 새 창조도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으셨던 그 생애 동안에 보이셨던 모습은 새 창조에 대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아, 주님이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그 새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새 창조를 우리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라는 그런 등등의 새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증거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새 창조의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온통 새 창조에 관련한 주님의 소개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실 때 이런 측면들을, 이런 속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 창조의 어떤 여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정상 궤도로 지금 불러드리고 싶으신 그런 주님의 의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 창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행위를 안다. 여기도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오는 그 미지근한 물을 받아 먹었을 때 역한 그런 느낌을 주님이 이렇게 같이 재현하시면서 이 영적인 면에서 공감을 유도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신앙이라는 게 차갑든지 뭐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도 차가우라는 말은 없어요. 신앙을 권면할 때 네 신앙은 차가워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죠. 그죠? 차갑든지 해라 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또 그 어떤 배경을 설명할 때 배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떨어진 곳에 이제 히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히레폴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뭐 옐로스턴이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탁탁 나오면 좋죠. 예. 네. 또 신약에도 나오는 골로새라는 곳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우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골로새서가 이제 신약에 있죠.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신선한 냉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물은 어땠다고요? 미지근하고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기능과 효용성이 이렇게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 창조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좀 이런 기능과 효용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는 그런 거에 착각하고 도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기능과 효용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면 그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만큼 지금 어떤 착각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의 상태를 직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지하다라는 그런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약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지하면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상상할 만하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처럼 참 보기 힘든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자기들은 다 잘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실제로 딱 볼 수 있는 주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굉장한 긍휼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불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후속으로 하는 짓이 뭐 좀 못났고 그리고 또 좀 뭐 이렇게 관계 파괴적이고 또는 뭐 독불장군식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영적으로 비참함이 굉장히 불쌍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 주님의 끌어오르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숨기실 수가 없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죠. 당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사라는 말씀은 주님이 내가 돈 받고 바꾸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오면은 내가 은혜로 풍요롭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유하게 되려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려면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라오디게아는 금융산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금이 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금 말고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금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석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비록 삶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정결하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금과 같은 존재로서 나타나기를 애써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다 뺏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금도 좋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금이 있다. 그것을 꼭 지녀야 한다. 무엇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금은 꼭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금도 물론 쓸모 있고 그리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금으로는 새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때 부여받았던 그런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그 축복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금을 사지 않으면 차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기를 아무래도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 자기 자신에게서 이 원인을 못 찾고 자기가 죄인임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모르면 그 이제 성찰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화살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을 허용하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제 사고, 내 잘 정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와 나의 어떤 주장과 어떤 나의 시각이 이렇게 금이 가면서 크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크랙 사이로 내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소중한 것이 지극히 쪼그라들어서 감추어져 있고 그 나의 내면 세계를 막 득실득실 움직이면서 작용하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온통 내가 이런 자기주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는 자기의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뭐 그런 것들 또는 나의 욕망들, 뒤틀린 욕망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똑같이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도구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갈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의 정련한 그런 금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라고 하시는 것은 흰옷입니다. 이것도 구약 배경을 이제 살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흰옷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방신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죄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요. 벌거벗은 수치. 그것을 가리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방 수호신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교회 자체가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로마 사회와 타협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요. 그 사회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의식과 그들이 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채울 만큼 채우고 챙길 만큼 챙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흰 옷을 사 입으라는 말씀은 그 우상숭배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의식을 쫓는 것 그런 것들과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라고 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입니다. 뭐 안약이 워낙 발달되어 있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아마 눈 건강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교우들이 영적 소경 상태임을 전제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영적 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면 이제 우울해지면 그 증세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 진단은 그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일반 GP의 패밀리 닥터한테 가셔도 우리가 못 보는 그 우울증의 증세들을 보고 금방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우울증은 진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가운데 영적 침체를 빠지게 되면 그러면 모습은 활발할 수 있어요.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 침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 무분별, 무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많은 기준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야지 자기가 분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기준을 따시라는 게 아닙니다. 무감각, 무분별, 무지는 주님과 지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하고 나는 지식이 있어서 뭐 나는 이렇고 나는 또 뭐 감각이 예민해서 나는 뭐 무감각일 리가 없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잠깐 놓쳐버리게 되면 영적 침체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 그렇게 믿어서 영적인 부요함을 정작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위기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영적 침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의 싸움에 대해서 무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살면은 그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씁쓸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먼저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싫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 속에서 지금 긍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참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면 틀린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거짓인 줄 모르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긍휼과 연민이 사랑의 싹으로서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싫다 좋다가 딱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런 1차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 이유, 오늘 두 가지를 밝혀냈다면 내일은 또 한 가지를 밝혀내야지. 나는 참이니까 막 이렇게 착각하고 무분별하고요. 무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서 피어나야 될 것은 긍휼과 연민의 싹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긍휼이 솟아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돼요. 내가 나의 긍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휼 자체는, 내가 가진 긍휼 자체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진실되게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자연에서도 주님의 그 함께 동행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꽃과 어떠한 열매로 피워내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자리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피어날까? 주님이 저 사람과 동행을 정말 짙게 하신다면 저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자기의 그 한계 있는 기질이고 또 성품이지만 거기서 진리의 꽃을 피워낼까?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앞서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아니, 우리 머리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깨어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라오디게아 교우들을.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열심을 내라 그러면은 또 우리는 활동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로 이어지는 열심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회개해야 열심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우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열심을 내야 할 분명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포인트. 이 교회는 열심을 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내야 할 그 현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마스크 속에서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문 밖에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문 밖에 계세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못 열고 들어옵니까?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내게서 무엇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영적인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불교에서도 영적이란 말 쓰고요. 뉴에이지에서도 영적이란 말 쓰고 모든 분야에서 영적이란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이 기초가 돼야지 그것이 진짜 영적입니까?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듯이 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든지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든지 그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 상태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영적일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우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희망이세요. 이 주님의 희망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게스트가 아니세요. 근데 게스트가 아니신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파트너, 당신의 파트너인 교회에게 열쇠를 주셔서 다 맡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조차도 자기 파트너가 문을 열어줘야지 그 당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없으면은 종이 교회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셔야 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모습을 띄고 있어도. 그렇죠? 그건 확실하게 아시겠죠? 근데 19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쇠!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아, 그럼 예수님 뭐 마스터키 가지고 계시겠지. 이것도 우리의 또 너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마스터키가 없으세요.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주셨어요, 열쇠를. 우리를 신뢰하시는 표시예요.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겠다라는 결의가 있으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오시는 것은 어떤 지금 이 현실입니까? 이 파트너 사이에 배신이 일어난 현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과 교제를 하든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 상태를 괜찮다고 해서 뭐 착각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언제나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아는 기쁨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교회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통? 불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면 안 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다 떠나면 안 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뭐 부족해서 뭐 이러면 안 돼. 옛날처럼 안 되면 안 돼. 다 이런 불안. 그 불안은 사실 사람을 얼마나 영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걔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그 영리한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뭐 저만 웃고 있으니까. 다들 안 그러시나 봐요. 막 그렇게 되거든요. 유혹입니다, 그거. 유혹.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면 동행하는 가운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인내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동행이 교회의 동력이 되면 모든 교우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떻게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뭔가 심지는 있고 뭔가 느껴지는데 그게 뭘까? 주님의 동행이죠. 그 무언가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를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있어서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빠져 있고 주님의 임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누리셨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셨고 얻으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축복과 영광스러움은 주님 없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죠. 내가 이긴 후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사용해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이 굉장히 부유해지고요. 친밀해지고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은 상대를 강요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새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 할 존재로서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또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권력과 파워와 조직의 힘으로 다스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힘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조직의 힘을 빌리지 못하면 잘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 왕은 사랑, 이 파워와 어떤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고 당신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어드리면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리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그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신뢰받는 자이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때는 정말 무한 신뢰이십니다. 끝까지 신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고하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열쇠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9회에 걸쳐서 개관 2시간 하고 또 7교회 주시는 메시지 일곱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칭찬하시는 말씀 또 책망하시는 말씀을 다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삼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추어갈 때 얼마나 큰 유업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사모함을 가지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왕과는 현격하게 다른 모습과 또 성격과 또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우쳐가게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왕 되심에 우리 모두가 매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배워서 우리 또한 교우들, 가족들, 또 우리 사회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사랑하며 신뢰하는 훈련이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진정한 힘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고백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